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6일 반군이 점령한 동구타 지역에 폭격과 지상 공격을 가해 적어도 32명이 숨졌다고 한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방송도 해당 지역에서 짙은 연기가 발생한 장면과 정부군이 진입하려 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격이 발생한 동구타의 두마 지역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자 최대 도시이며 자이시 알 이슬람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자이시 알 이슬람은 자신들의 로켓과 포병 여단이 대응에 나섰다며 이날 일어난 학살은 시리아 대통령인 아사드의 군대와 동맹국인 러시아 전투기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시 알 이슬람 측은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화를 갖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날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5명이 포함돼 있으며 공습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방송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반군의 포탄 공격으로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이시 알 이슬람은 민간인 거주 지역을 겨냥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6일 러시아 신흥재벌 7명과 국영 방산기업과 은행 등 이들이 소유한 기업 12곳, 정부 고위관리 17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강제합병, 동부 우크라이나 폭력사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원, 서방민주주의 전복기도, 사이버 공격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악의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국제위원회 위원장은 근거 없고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5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 5곳과 개인 19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300개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성명에서 중국은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기보다는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길을 선택했다며 무역대표부에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대상 품목들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농무장관에게 다른 부처의 협조와 더불어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농민과 농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세계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동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에 무역 제재라는 큰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상대를 잘못 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 1,600만 달러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법원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최측근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최 씨와 관련된 단체 등에는 후원금과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4.1%로 17년 내 최저치를 유지했다고 미 노동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3월에 추가된 일자리는 10만 3천 개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7만 5천 개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일자리 증가는 부분적으로 건설업에서 15,000개, 소매업에서 4,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데 따른 겁니다. 반면 제조와 보건, 광산 등의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영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흐리고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중형을 선고받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재임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일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개 공소사실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4년과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할 때 90세가 돼야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 2016년 10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최 씨를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고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문화와 예술계 인사들을 차별한 것 또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탄핵을 주도한 음해 세력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을 목적으로 한 뇌물수수와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1995년과 1996년 검찰에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석방됐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한국 대통령들도 대부분 퇴임 이후 암울한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미국 하와이로 도피하듯 쫓겨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등 의혹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일부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과거 한국 대통령의 중형 선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탈북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VOA에 북한 주민들이 국가 지도자보다 한 나라의 법이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선 독재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면서 죄가 있으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도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자인 김마태 씨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은 법치주의와 다수 가결의 민주주의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북한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으로선 협상이 비핵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에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느냐는 BOA의 질문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강조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캐티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교적 대화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협상들이 비핵화 목표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북핵 6자 회담을 여전히 유효한 협상 틀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보려는 열망에 일치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nified in our desire to see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We are work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5월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이런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2016년 4월 BOA에 6자회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까지도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We're still hoping, the six-party talks are a mechanism that could potentially bring North Korea back into discussions.
마크 토너 당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해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잠재성을 가진 장치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틀을 사장시키거나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회담이 실패하면 미북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겠지만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 선임 고문을 역임하고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과정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purpose of it would be not to negotiate anything. A lot of the pundits, I think, in Washington are saying,
워싱턴 주야에서는 회담에서 반드시 큰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회담은 협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0여 년간 해법을 찾지 못한 북한과의 회담은 형식과 절차를 따지기보다는 짧고 간단한 마무리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Not so formal, not such a big deal. You know, have a small lunch, a quick meeting. Sometimes you negotiate from the bottom up. But if you've had so much trouble like we've had with North Korea for what, 60, 70 years.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이 먼저 협상 과정에 대한 간단한 계획만을 도출하고 비핵화와 경제 지원, 인권 문제 등은 차후 실무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나가자는 주장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VOA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공하면 서로를 승자로 주장하고 실패하면 상대를 탓하는 상징적 의미의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보다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게 리스 전 실장의 관측입니다.
But it's not clear that the US-DPRK summit will ever actually be held.
전문가들은 회담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북 관계가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실패가 미국의 군사적 옵션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회담이 성공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위협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소 폭탄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that that doesn't need to be a military strike, but it will require a lot of threats. You know, if
리스 전 실장은 회담이 실패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와 영내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회담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얻는 가장 큰 성과는 미한 동맹 유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as anxious if the summit fails, however you define that. I'm not quite sure that it means that we're on a march to war.
하지만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ut if the summit fails, President Trump or his administration will declare that they have exhausted diplomacy.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외교적 노력에 지쳤다며 협상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고 천명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역시 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이제 남은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If there's no progress, what other options are left for the U.S. policy? Not so much.
한편 세이머 전 조정관은 앞서 북한이 중국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초조함 속에 보호막을 치려는 의도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우호적인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이전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를 떠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6자회담은 지금처럼 보수 정권이 들어섰던 미국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Kim Jong-un is nervous about President Trump, very hard line. So I think just in the days of No Mu-hyun and Kim Dae-jung, the six-party talks
아울러 최근 북핵 문제에 있어 뒤로 밀려난 듯한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통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 개최를 희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거듭 천명해온 우주개발도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또는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 문제와 엮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과거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약속한 뒤 인공위성을 발사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탄도미사일과 호환 가능한 위성 실험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평화적 우주 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광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추동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 우주개발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 우주개발자들은 반드시 우주를 점령할 것이고 기어이 달에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체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일부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위성 용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켓 전문가들은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인공위성 발사에도 사용된다며 둘을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two because of course there are a lot of technologies used in an ICBM that are also used for satellite launches.
ICBM과 인공위성 발사체 모두 큰 규모의 고성능 로켓이라며 이론적으로는 ICBM을 인공위성 발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인공위성 발사 기술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핵무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성과 미사일의 차이를 핵폭탄을 운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전쟁을 할 수 없는 여객기와 실전에 사용이 가능한 폭격기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ICBM과 인공위성 발사 기술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ther than that, a lot of the problems involved are the same.
ICBM이 인공위성보다 발사 고도가 더 높고 더 큰 중량을 탑재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발사 기술 자체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 없이도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위성 발사까지도 동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자연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얻는 지식을 ICBM 기술에 접목할 수 있다며 인공위성 발사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technologies, you know, the people you have developing those technologies, the kinds of things you learn are similar enough.
이어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 역시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북한이 달 탐사 역시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to go to the moon, you would have to have an even bigger rocket than they would have to put a satellite in orbit.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성용 로켓보다 훨씬 더 큰 발사체가 필요하며 이 정도 기술은 ICBM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도웰 박사는 인공위성만을 발사한다고 해서 현재 갖고 있는 IC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실전 배치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 don't think that launching satellites is enough on its own to give them an operational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경험을 쌓은 뒤 추가 실험 자제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 등의 규정에는 인공위성 발사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한계를 소개했습니다. 반면 실러 박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실험까지 동결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No, I don't see a point in holding the satellite launches. Not at all.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미 ICBM을 시험 발사해 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주 로켓 발사 역시 탄도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주 관련 확산 문제를 다룬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비통제 검증 준수 차관보는 최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우주 개발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Under numer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북한은 해당 결의들이 명시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미국과 북한 양측 간 이뤄진 마지막 합의였던 229 합의는 북한이 합의 후 보름 만에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실제 발사를 강행하며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 실험과 위성, 탄도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근거를 묻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국은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혹은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권고 또는 41조와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헌장 39조를 제시하며 답을 대신했었습니다. 북한의 우주 로켓과 ICBM 기술 간의 호환성은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나 이후의 비핵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시험 발사 등의 문제가 5월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아니더라도 추후 협의 과정에서는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Yes, it could be and it needs to be at some point. But right now, I think they need some kind of marker, some kind of agreement.
특히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2.29 합의가 무산된 점을 상기시키며 미북 정상회담 등은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위성 역시 어느 시점에선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역시 2.29 합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북한과의 추가 협상에서는 어떤 행동이 되고 어떤 행동은 불가능한지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ery specific about the sorts of activities that are allowed and not allowed under any sort of agreement.
아울러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세세한 조항을 모두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6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영국을 타결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영국이 이를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과 위협 수준, 그리고 영국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국 하원 국방위는 5일 발표한 성급한가, 합리적인가, 북한 그리고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 속도로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 영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장착하거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영국을 공격할 것이란 신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영국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며 영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 발생 시 영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국방위는 먼저 영내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오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은 영내 국가들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개시한다면 영국이 관여하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영국군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든지 과감하진 않을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영국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상당 부분 제공하거나 역외에 있는 미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의 핵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와 미북 대화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이를 환영하지만 이번 대화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로 이뤄질지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화가 북한 정권의 선전전으로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국방위는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처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킨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재 과정에서 진행한다면 세계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시점부터는 군사적 봉쇄와 핵 억제 정책이 다른 공산 정권에 적용됐던 것만큼 북한 독재 정권에서도 성공적일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와 봉쇄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영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서방의 이 같은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강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마크 프랭코이스 영국 보수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국방위원회가 5일 발표한 북핵 위협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랭코이스 의원은 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한국 방위에 나선다면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인 탈출을 돕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사이버 공격 역량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국 의회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We we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of nuclear capability by North Korea.
국방위는 북한의 핵 역량 개발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 북핵 위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학술기관과 국방부로부터 증거를 모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영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But while we said we didn't think there was a direct threat today to the UK, we did notice that in the past, for instance,
영국을 직접 위협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과거 영국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주요 목표물은 한국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의료시설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북한의 핵 등 다른 형태의 공격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과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는데요. 영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Well, it would all depend on the scenario itself and on exactly what kind of conflict.
어떤 군사 충돌 형태가 될지에 달린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국은 먼저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영국인들에 대한 탈출을 어떻게 도울지부터 걱정할 겁니다. 이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선 영국 해병대 역량을 제공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인 탈출을 돕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영국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That might well be a possibility. We don't have a formal defense treaty.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국과 한국 간 공식 방위 조약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영국이 한국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면 영국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나 미국 영해에 공격을 가한다면 영국군도 참여하게 됩니까?
Well, yes, because of the NATO alliance, which we're obviously a member.
그렇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조약에 따라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 영국군도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인 탈출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국도 이런 한반도 민간인 탈출 계획을 세웠나요?
You know, our understanding is that there are contingency plans in place.
탈출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긴급 계획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항공기나 배를 통해 탈출시키게 될 겁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영국이 제공할 비군사적 원조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In Britain, we have invested a lot of money in cyber defenses.
영국은 사이버 방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역량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국은 공격용 사이버 역량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군사 충돌 발생 시 어떤 형태로든 영국의 참여는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I think it means you know, for instance, you know,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e size of armed forces that the United States.
예를 들자면 영국은 미국이 갖춘 것만큼 육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참여할 경우 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수준만큼의 육군 역량을 제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무언가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영국의 참여가 상징적인 것이 될 거라는 건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영국뿐 아니라 독일 등 북한의 위협이 실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에 있어 유럽 국가들의 인식과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You know, London is actually nearer to North Korea than Los Angeles.
Right.
So,
런던은 로스앤젤레스보다 북한과 가깝습니다. 북한이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런던도 사정권에 포함되죠. 특히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개발한 장거리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국가의 당국자들이 이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영국이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게 된 건 북한의 행동과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미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국의회에서는 회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Our view of the committee was that North Korea had spent so long.
저희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이 내비친 비핵화 의지에도 다소 회의적이고요.
네, 지금까지 영국 보수당의 마크 프랭코이스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핵 위협과 비핵화에 대한 영국 의회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해서 미국에 사는 탈북 난민들은 슬프고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언론이 남북관계 개선이란 목적을 위해 독재 체제를 미화하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 난민들은 전쟁을 막고 다음 세대에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공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30, 40대 초반의 탈북 난민들이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1일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한국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 11팀의 한국 가수들이 26곡을 부른 이 공연은 사흘 뒤 한국 전역에 녹화 방송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이 공연을 본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동평양 대극장 객석에 앉은 관객 1,500명뿐입니다. 북한 매체가 공연을 방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행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한국에서 열기가 더 뜨겁다는 반응입니다. 많은 언론은 예술단 공연에 대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 가슴 벅찬 공연이었다며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한 한 어린 여가수가 너무너무 영광이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여론은 시끌벅적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214명의 탈북 난민들은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미국 서부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폴 씨는 감격이 아니라 슬펐다고 말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 남한 국민들은 솔직히 그 피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1% 10%들이 좋아서 지금 뭐 평화를 누구나 평화를 바라죠. 그런데 북한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참 먹을 게 없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 약자는 항상 묻히고 강자가 살고 그건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모르겠고요. 네, 자유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민주를 위한 민주 평화가 아니라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한 평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폴 씨는 북한의 일반 군중이 볼 수 없는 공연이라면 쇼에 불과하다며 왜 독재 정권의 사기에 계속 넘어가는지 답답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데보라 씨는 공연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뭐 싱숭생숭하죠.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그림에 뭐 그림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잘 살고 있는데 막 가족 생각나고 막 마음을 막 들쑤셔 놓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객석을 메운 북한 고위층들을 보며 마음이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씁쓸 하죠. 또 한쪽으로는 그게 제 생각에는 북한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는 한등의 도움이 안 되는 거 저희가 아니까. 평양 특권층 그 앉아서 보는 그 관중들도 딱 봐도 평양 누가 봐도 평양 특권층들이 확실하고요. 기름의 번지를 하고 또 다들 그 뽑혀서 그 정부에서 중앙당 정부에서 일하는 그 김정일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만 한해서 거기 보는 거 딱 봐도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에 나오는 거 보고 하니까 씁쓸하죠. 그 사람들과 제한되게 다 그 사람들 위한 거고. 실제로 거기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 동부에 사는 켈럽 씨는 남북한이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이질감을 해소한다는 목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원칙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좋다고 할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원칙을 지키면서 오래 걸리는 길로 가느냐는 따라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그 문화 교류가 정말 국민과 국민 사이의 그런 교류가 아닌 북한의 특권층과 또 남측의 이런 현 정권에 동조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로 버려졌다는 점에서 볼 때 진정으로 국민들 사이에 그런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정권이 공연을 허용한 목적이 정권 유지와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보이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럽 씨는 다만 과거 북한을 방문한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염색한 머리를 보면서 자신과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볼 때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는데 이번 공연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남부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신모 씨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며 이번 공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제 주변 어떤 사람들은 다 정치적 쇼다 뭐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고요. 한국 정부에서 이제 투트랙을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유엔 인권국 거기에도 이제 하고 대북 제재도 참가하고 하면서 또 그 대화를 요구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그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북한 쪽에서는 대화를 하는 판국이 한국 정부에서 자꾸 무슨 대북 제재 아니니 뭐 유엔 인권 결의안 이런 데 자꾸 찬성한다 뭐한다 하는 게 좀 못마땅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북한 쪽에서는 또 대화를 하거든요. 코너에 멀면서도 또 손을 대미는 이제 그런 수법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든 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그런 과정에 이제 나타난 어떤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 씨는 한 번의 전쟁보다 100번의 양보가 더 낫다는 말도 있다며 북한을 계속 구속으로 몰기보다는 이런 교류를 통해 평화를 모색하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들이 공연을 자세히 보도한 것도 성과라며 북한 정권이 이를 김정은의 우상화에 활용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주부이자 자영업자로 활동 중인 희연모 씨도 다음 세대에게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국예술단의 공연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한민족이고 한 나라인데 우리 이 세들한테도 이게 한민족이고 한나라란 걸 또 이렇게 깨우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를 떠나서 통일은 둘째치고 통일이 안 돼도 왕래 같은 거는 한민족이니까 더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 탈북난민들은 세상이 다 아는 3대 독재 세습을 미화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가수 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언론과 한국 정부의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럽 씨는 특히 한국 정부와 언론, 국민 여론이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럽고 신뢰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느낌에 따라 만에 국민의 그런 정서라든가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다 확 달라질 수 있을까 180도로 이거는 완전 국민의 의식이 너무 낮지 않으면 아니면 완전히 조작된 것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사람의 그런 것이 어떻게 북한이 뭐 더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이런 전체적인 그런 뭐 표면적인 하지만 드러나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확달해지는가에 따라서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가 원칙이나 이런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국에는 뭐 북한이나 혹은 또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이해관계국에 의해서 역이용당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데보라 씨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보인다며 수령을 미워하는 남한 방송의 보도에 김정은은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공연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골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체포돼 4살짜리 아들과 함께 강제 북송됐던 탈북 여성이 약 한 달 전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돼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석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진검다리의 박지연 공동대표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강제 북송됐던 탈북자 구모 씨가 아들과 함께 석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 이제 아기 엄마, 4살 아기 엄마하고 아기가 잡혀 나갔는데 저희 국제 MST하고 그 아기 엄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정보를 출지 이름을 다 내놓고 했는데 그 아기 어머니가 일단은 북한 감옥에서 풀려난 상태고요. 지금
박 대표는 가족들보다 먼저 한국으로 탈출한 구 씨의 남편 이태원 씨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모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중국 선양에서 아들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된 직후 강제 북송돼 회령의 보위부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현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가려다 붙잡힌 탈북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놀랍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구 씨의 남편 이태원 씨로부터 아내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씨 가족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체포한 탈북자들도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즘 돌아가는 게 정치적인 냄새들이 많이 풍기네요.
북한은 탈북자가 송환돼도 수용소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은 목사는 지난달 24일과 25일에 탈북자 7명이 공안에 체포됐고 이틀 뒤 다시 3명 그리고 29일에 16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중국에서 그 김정은 그 시진핑과 만남을 갖고 이후에 굉장히 그 탈북자 그 검거하는 데 열을 올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 목사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최근 중국 선양 쪽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잡힌 10명도 심양이고요. 3명 심양 잡히고 쿤밍에서 4명 잡혀 나오고 그리고 또 10명이 또 있는데 그 10명도 심양하고 쿤밍 쪽인데 정확하게 그 10명은 심양에서 몇 명이고 쿤밍이 몇 명인지 밝혀 안 줘가지고. 네.
박 대표는 이들 탈북자들이 지난 24일과 25일, 28일, 29일에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들이 중국의 파출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 여성 3명 가운데 1명의 동생인 박은실 씨는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니가 한국으로 가려다 붙잡혔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한국 기도는 무조건 무자비해요.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북송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워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4일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7명의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하는 것을 막는 중국 정책의 희생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1월 중순에서 3월 사이에 적어도 41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는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가족들과 다른 소식통들의 정보를 근거로 적어도 33명의 탈북자가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허용하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겠고 평안북도는 산간지역으로 구름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9도, 남포 아침 기온 2도, 낮에는 8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5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9도. 개성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 낮 최고 10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2도. 원산 아침 기온 영상 2도, 낮 기온은 8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6일 반군이 점령한 동구타 지역에 폭격과 지상 공격을 가해 적어도 32명이 숨졌다고 한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방송도 해당 지역에서 짙은 연기가 발생한 장면과 정부군이 진입하려 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격이 발생한 동구타의 두마 지역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자 최대 도시이며 자이시 알 이슬람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자이시 알 이슬람은 자신들의 로켓과 포병 여단이 대응에 나섰다며 이날 일어난 학살은 시리아 대통령인 아사드의 군대와 동맹국인 러시아 전투기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시 알 이슬람 측은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화를 갖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5명이 포함돼 있으며 공습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 방송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반군의 포탄 공격으로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이시 알 이슬람은 민간인 거주 지역을 겨냥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6일 러시아 신흥재벌 7명과 국영 방산기업과 은행 등 이들이 소유한 기업 12곳, 정부 고위관리 17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강제합병, 동부 우크라이나 폭력 사태,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원, 서방 민주주의 전복기도, 사이버 공격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악의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근거 없고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300개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성명에서 중국은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기보다는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길을 선택했다며 무역대표부의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대상 품목들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농무장관에게 다른 부처의 협조와 더불어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농민과 농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세계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동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제재라는 큰 몽둥이를 휘두른 건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법원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최측근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최 씨와 관련된 단체 등에 낸 후원금과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4.1%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유지했다고 미 노동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3월에 추가된 일자리는 10만 3천 개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7만 5천 개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일자리 증가는 부분적으로 건설업에서 1만 5천 개, 소매업에서 4,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데 따른 겁니다. 반면 제조와 보건, 광산 등의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3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2.7% 올랐습니다. 3월에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일자리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진 가운데 6일 7명이 총에 맞고 숨졌으며 최소 200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해당 당국자들은 이날 사망자 중에는 10대 소년 2명이 포함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시위에 따른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